오늘 말씀은 이 중부지방 또 남부지방 이어서 마지막 이 북부지방까지 정복되어지는 명실상부한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또 이제 분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재까지 신학적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복설입니다. 이스라엘 정복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정복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되어졌을까? 첫 번째는 항복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이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해서 스스로 항복해버리는 그런 항복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 무력으로 정복하는 정복설, 또 가나안 내부적 사정으로 일어난 혁명에 의하여서 무너졌다는 혁명설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를 따져서 우리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예의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정말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제갈공명같이 뛰어난 지략가가 있어서 전술이나 작전에 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에 능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작전이나 전술을 내어놓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화적 차이, 그 수준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기시대 사람들이었고, 그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화를 이루고 있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힘의 논리로서는 정복이 불가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을 이긴 승리의 비결,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은 전적인 신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고, 사와라 하면 사왔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나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냥 손에 이 몽둥이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전투에서 작전을 짜주셨고 전술을 내어놓으셨고 전투를 진두지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사, 기묘자의 뜻을 아십니까? 이 영어 번역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한문 번역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사, 기묘자는 전쟁에 관한 용어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문에는 이 모자를 꾀모로 썼습니다. 지략이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쟁에 능한 자로서 작전과 전술을 기가 막히게 짜시는 분, 그 어떤 전투, 그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작전과 전술을 잘 짜치기 때문에, 뛰어난 모략가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찾아내시는 그런 전술가라는 뜻입니다. 기묘자. 여러분, 전쟁은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기묘자. 이 말은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전투에서든지 수가 적건 많건 관계없이 그 어떤 전투에서 어떤 전쟁에서 무기에 관계없이 이기는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장군 슈퍼맨이 기묘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사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겨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은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결과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힘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 그 후대에게 주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거인 족속, 아난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이 거인 족속들을 너무나도 쉽게 멸절시켜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 가나안, 이 아낙 족속들, 이 거대한 거인들을 축출하고 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난장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복 중에서 취득한 전리품 중에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무기나 군대를 의지할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게 되어질 그런 유혹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세속의 방법에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신흥 무기 이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전장에서는 다섯 개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비는 이 북부 지방에는 훨씬 더 많은 왕들이 연합하여서 전쟁은 숫자에 달렸다고 확신하면서 맹신하면서 그들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대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맹신을, 그들의 확신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의 좌우명을 저의 좌우명을 다시 한번더 소개하자면 이것입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돕고 사단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전장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대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가들이 연합함으로써 이 가나안은 훨씬 더 빨리 무너지고 훨씬 더 쉽게 정복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순풍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죄송합니다. 이 폭풍이, 풍랑이 고통스럽지만 그 풍랑 때문에 목적지에 더 빨리 다다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일일이 한 부족 한 부족을 찾아가서 한 부족 한 부족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 부족 국가들이 스스로 연합하여서 찾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나도 쉽게 정복당하고 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손 안 대고 코푼 격이 되어져서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린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단은 결과적으로 도운 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헤아릴 수 없는 이 적군들이 연합해서 대항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고 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쉽게 너무나 빨리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 사탄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 괴롭힘의 결과는 오히려 도운 격이 되어버린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성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민수기 13장, 또 신명기 26장 등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해석하고 또 현대적으로 이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해석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땅은 신비하게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토라도, 아무리 건조한 땅이라도, 사막 한가운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곳은 젖이 흐르는, 꿀이 흐르는 신비한 은혜로운 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해석, 어떤 설명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바로의 강팍함이, 가나안 왕들의 연합과 그 강팍함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화가 되어져서 망하게 되어지는 첩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험이나 악한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에 따라서 하나님의 힘을 분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시련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시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략가이십니다. 작전의 능력을, 뛰어난 지략을 내셔서 헤쳐나갈 길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싸움에 져본 적이 없는 분으로서 모든 싸움, 모든 전투, 모든 전쟁을 이기는 전능하신 기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직접 보여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받은 것을 유지하고 받은 것을 보존하고 받은 것을 우리가 대물림할 수 있는 길은 받은 것을 소유할 그 몫은 이스라엘 자신 오늘 성도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이 소유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 드라마틱한 정복이나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보존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사구려로 이 헛된 것으로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결코 세속적인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는 신비한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방법으로 이론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하고 우리 모두가 외칠 때 우리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말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친다면 우리 교회는 또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말하지 않을 때, 숙달된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내가 꺾이고 내가 죽어질 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침묵할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말할 때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함락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정복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여리고 입성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부정한 것을 제하는, 부정한 것을 굴려버리는 할례 행사를 행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말할 수 있고 힘께는 서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각오하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것입니다. 여리고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냥 돈 게 아닙니다. 그냥 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리지 않았다. 한 명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외쳐야 합니까? 외치라 할 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기 아닙니다. 질서 있게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세우는 것도요,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힘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능력 있다고 막 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샀다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땅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